우리가 올해 들어서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리즈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번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1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결과 킹제임스 성경과 NIV, ESV, NASB 같은 현대역본들 간에는 많은 교리적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이런 교리적 차이가 발생하느냐? 성경 본문이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는데 시간을 타고 이게 내려오면서 성경 본문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학성경 같으면은 말틴 루터, 요한 캘빈, 틴데일, 킹제임스, 제네바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된 텍스투스 리셉투스 공인 본문,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성경 사본이 한 6,000개 정도 있는데 그 6,000개의 99%를 차지하는 다수사본, 이 다수사본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들, 이런 성경들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를 형성하고 신학교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1970년 이후로 NIV 같은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면서 야금야금 성경 시장을 이제 파고들어서 지금은 한 50%까지 이제 잠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이 두 개예요.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것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 본문이 있고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만든 비평 본문 크리티컬 텍스트가 있어요. 수정 본문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비잔틴 본문, 안디옥 본문, 다수 본문, 보편적 본문,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이것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본문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런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의 소수 사본들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본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두 개의 본문이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본문을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성경 말씀을 변개하는가? 그래서 성경 이 본문에 관한 이런 문제, 번역에 관한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인간 대리자들이 있고 마귀도 그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하수인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자, 그런데 기독교의 모조품이 있다. 그것은 천주교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천주교는 마귀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해도 자기가 이끌고 나가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천주교회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하고 동성애 낙태 뭐 등등 트랜스젠더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 다 동조하는 그런 목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사상들이나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거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천주교에서 나온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어떤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탈을 쓴 슈퍼 이단이 뭐냐 그게 천주교다.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마귀가 이걸 그대로 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큰 길로 뛰쳐나가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혼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회가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면 성경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단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변개가 필수적이다. 그럼 교리의 변개는 반드시 성경이 변개가 돼야, 그래야 교리의 변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만 사용이 되는 국지적인 이런 본문, 나중에 이제 신학시대에 들어와서는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대성해 놓은 알렉산드리아 이런 그 텍스트를 가지고 나중에 제롬을 사용해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천주교 이런 교리를 반드시 지키며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천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렇게 돼서 주후 500년 이후부터 약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온 유럽에 이제 펼쳐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돼서 1517년에 말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인쇄술이 발견이 돼서 이제 금속 활자로 책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루터를 비롯해서 프로테스탄트 이 믿음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수많은 전단지, 쪽복음, 그렇죠, 전도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온 세상에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1517년 이후로 유럽 전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자, 천주교가 완전히 파죽지세로 이제 몰리면서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종교개혁 시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트리엔트 공의회, 영어로는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게 1545년에서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목적은 뭐냐? 루터 등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개혁에 맞서서 카톨릭교의 모든 교리적인 것을 정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 트렌트 이제 공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여기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는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성사, 이 일곱 가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병자 성사에 이르는 이 일곱 가지 성사가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그 안에 39권이 아니라 13권 정도를 더 첨가를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50권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또 교황과 전통,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전통이 성경하고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고, 이 세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교황의 말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하는 거, 성인들 숭배하는 거, 유골 숭배하는 거, 연옥 숭배하는 거, 연옥 사상 가지고 있는 거, 미사, 이걸 통해서 이 신부가 포도주, 그 다음에 빵 이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고 이러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에 그 미사 드리는 그 빵 조각하고 거기 이 포도주 안에 실체로 거하는 화체설을 이제 주장하고, 이것이 유일한 이런 그 주의 만찬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공식 문서화하고, 천주교의 유일한 성경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밖에 없다, 이것이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를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냐시오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한 사람, 1491년에서 1556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이 만든 예수 없는 예수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단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예수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 철학, 문화, 교육 등 인간의 정신체계를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톨릭 정신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야기를 듣잖아요.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을 피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0년, 300년, 지금 한 400년 진지전을 펴서 완전히 다 카톨릭 세상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예, 이 일을 추진한 핵심 그 기관이 로열라의 이제 예수회입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예,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성경이냐면 공인본문, 다수사본에서 나온 이 성경, 이 성경을 거부하고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주교회가 이제 개발해서,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소수 본문이 그게 진짜 본문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1881년에 가서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열라가 자기 동료 6명과 함께 파리의 몽마르트 그 언덕에서 결사 조직체를 이제 만듭니다. 로열라와 함께 유명한 그런 사람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영어로는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본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정말 카톨릭 그런 그 신앙을 이제 전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전수해서 말 그대로 연옥이라든지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이 프란치스코 이제 하비에르인데, 이런 사람이 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로열라와 함께 이 예수회를 이제 만들죠. 자, 그래서 이 예수회는 천주교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모든 일을 감행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일을 했던, 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조직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나라가 있으면은 정보기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그렇죠? 중앙정보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도 중앙정보부가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정보를 모으는 이와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톨릭 교회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하는 국가예요. 정치하는 그런 국가. 이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이제 혼합세인데, 여기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특별히 천주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 이와 같은 정보 조직이 필요해요. 이것도 전 세계 카톨릭 국이 바티칸은 전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국가예요. 나라는 조그만데.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정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정보 조직이 바로 예수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의 CIA나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정보 기관이 예수회다. 로열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매 또 넘겨보시면은 로열라는 신비주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관상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몰입을 해갖고 자아를 잊어버리면 somebody, 다른 누군가, 마귀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이 희열을 느끼고 황홀감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 예수님 내쫓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들이 사나워서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괴력, 사람이 발휘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교재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을 이 예수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이런 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개신교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기법들이 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신비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면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신비주의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흰 것을 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저건 검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황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와 같은 그 조직이 바로 예수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제가 될 수 있다. 예수회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교황청에 사복 경찰 노릇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요. 우리나라 좌익들하고 똑같아요. 어느 단체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앞문으로 하여튼 들어가서 그 단체의 지도자를 포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지도자가 돼서 그 단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뭐라 그럴까 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직체가 예수의 비밀 집단이었습니다. 예수회는 국가나 중요 단체의 특별한 지도자들을 사로잡는 것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구글에 가셔서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위키백과 거기 아니면 그냥 예수회라고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 거기 위키백과 영어 보시지 않아도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말로 예수회를 치셔서 예수회 위키백과를 가서 보시면 이 예수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적어놨는가. 물론 좋은 걸 적은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좋은 걸 적어놨을 테고 프로테스탄트 또 예수의 핍박을 담은 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회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를 거기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면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나 한글로 된 예수의 위키백과 거기에서 그대로 눈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카톨릭교회 역사에 대한 권위자였던 에드몽 파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94년에서부터 1974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비밀 역사라고 하는 저런 책을 지었습니다.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의 비밀 역사.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섬기는 영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 또 카톨릭 교회의 목표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많은 책을 줬는데 그 책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이 예수의 비밀 역사라고 하는 저 책이에요. 저 책에서 카톨릭주의가 뭔가 하는 거를 에드몽 파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치야말로 그들의 주요 무대이며 카톨릭교회 아니면 바티칸 아니면 예수회 이들의 주요 무대는 정치이고 로마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노력은 단 한 가지 목적 즉 전 세계를 교황권에 복종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단체의 우두머리를 정복해야만 한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뭐 종교 뭐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온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에드몽 파리가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어요. 다음의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수의 3만 3천 명의 공식 회원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예수의 비밀 군대는 정당의 순회 인사, 장군, 의사, 교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 즉 교황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베빙턴 플롯이라는 그런 책이 나옵니다. 베빙턴 음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빙턴 음모도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가서 베빙턴 음모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베빙턴 음모가 뭔가 이 예수회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는가 베빙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베빙턴 음모 사건이란 영국 카톨릭 교도가 엘리자베스 1세 아시죠? 제임스 왕 이전에 영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그런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고 감금 중에 있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을 구출을 해서 왕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으킨 음모 사건이 베빙턴 음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베빙턴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B-A-B-I-N-G-T-O-N 이렇게 돼 있는데 베빙턴이 중심이 되어 런던에서 예수회를 지지하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고 메리를 구출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1586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측근인 월싱엄에게 음모가 탐지되어 베빙턴과 그 일파는 사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빙턴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음모예요. 그 베빙턴 음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런 일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여기 셰퍼드라고 한 사람이 쓴 베빙턴 플롯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셔서 베빙턴 플롯이라고 치면은 그럼 이 셰퍼드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과 함께 예수애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셰퍼드가 자기의 저서 저 베빙턴 플롯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55년부터 1931년 사이에 그러니까 무려 한 400년 동안 예수애는 정치적 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들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83개 국가나 도시국가 혹은 도시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키백과에 가셔서 예수애를 쳐보시면은 예수애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와 같은 비밀결사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들을 전복하고 이렇게 국가들을 망쳐놓는 이런 계획을 짰는지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온 세상을.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애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존 애담스가 있는데 이 애담스가 3대 대통령이 될 제퍼슨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예수애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애가 유럽의 온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암살하고 정부 요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이렇게 찬탈해 가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예수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교황청에서 예수회를 부인하고 예수회를 말 그대로 해체할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미국의 2대 대통령 아담스가 3대 대통령이 되는 제퍼슨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거. 예수회가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탄압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들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 이 미국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만일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열라의 예수회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애담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인간의 무리가 하나 있다고 한 건 로열라의 예수회일 것이다. 이 정도로 유럽 대륙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러고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역사에 이제 증언들이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어떻게 악독한 일을 했는가. 근데 증언들을 통틀어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래요. 로열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예수회는 창설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탁월한 첩보 및 암살 단체가 되었고 왕들과 평민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이 1540년에 개신교 종교개혁에 맞불을 놓기 위해 특별히 로열라와 그의 예수회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로열라는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교황에게 충성하고 종교개혁을 거꾸로 뜨린 일을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 걸 결심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카톨릭 반개혁운동, 이거를 주도한 그런 단체가 예수회인데 이들이 주도한 반종교개혁운동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막고 사람들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데려가려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열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종교재판 집행을 하고 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반대한 일에 이바지한 그런 행적은 특별히 학문,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더욱더 빛을 많이 발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학계에서도 지도자가 되어 학교의 학풍을 장악하고 대학과 각종 교육기관들을 포섭할 만큼 학술적인 전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 대다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라든지 어느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이야기하면, 특별히 유명한 대학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들의 계획은 인본주의 계몽을 통해 성경의 근거를 둔 개신교식 교육을 뒤집어 놓는 거였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위키백과에 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수이트, 예수회가 만들어 놓은 대학 기관이 몇 개나가 있는가, 이 리스트가 있어요. 다 참 좋은 시대예요.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전 세계 189개 대학을 예수회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국의 29개 대학, 워싱턴에 가면 조지타운 대학이 있고,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대학이 있고, 로열라 대학이 있고, 이런 대학들, 유명하던 이런 대학들이 다 예수회 대학이다. 가서 보니까 아르헨티나, 이번 주 추기경이 교황이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에 4개 대학이 있고, 벨기에가 4개가 있고, 브라질이 5개, 캐나다가 5개, 거기 가면 코리아가 있고, 소강 유니버시티 나옵니다. 코리아 서강대학교가 예수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대학이다. 일본에 이제 2개가 있다. 예수에서 설립이 됐다 그래서 천주교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회가 온 세상에 이런 교육기관을 다 장악을 해서 그들의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교육자들,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놀랄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회가 만들어진 지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온 유럽을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가서 보니까 유럽에는 1548년부터 1747년까지 200년에 걸쳐서 예수회가 대학을 700개를 세웠어요. 700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700개. 그런데 예수회가 너무나 폭정을 이렇게 일삼고 사람들 죽이고 음모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가 일어나니까 18세기, 19세기에 예수회 팽창을 반대해서 예수회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유럽에서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때 팽창을 그대로 뒀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대학들이 예수의 대학이 될 뻔했다.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것만도 그건 한 2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대학 기관을 예수회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소시라고 한 사람이 1936년에서 2007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분이 책을 지었어요. 책의 이름이 악의 지배자들, Rulers of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소시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1556년까지 그 모임의 회원 중 75%가 46개 예수회 대학에서 헌신했다. 그 예수회는 1749년부터까지 669개 대학과 176개 신학교, 그리고 61개 연구원과 24개 종합대학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자기들의 방향대로 이런 단체들을 이끌고 나갔다 하는 게 저 소시가 지은 악의 치리자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행적을 담고 있는 저 책이 우리에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한번 치시면은 어둠 속의 등불 성경의 역사 치시면 3시간 동안 크리스 핀토라고 한 사람이 지은 이러한 이 영어로는 제목이 영화인데 이게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가서 보니까 A Lamp in the Dark, The Untold History of the Bi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의 등불 맞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210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안에 중간에 80쪽, 90쪽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중세를 넘어가면서 예수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요약을 해서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수회가 한 그런 그 행적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시의 이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의 비밀 역사라든지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 장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1870년 이런 때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스펄전이 예수의 사람들 그 교육의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영국의 교회들 안에 설교자들이 있는데, 설교자들 중에 예수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설교자들은 복음의 일부분은 감추어두고 마귀가 새롭게 세운 예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의 대학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우리 김일성 장학금 받았다 이런 아이들 좌익 쪽에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장학금 이런 거 받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세뇌를 받아갖고 천주교식으로 설교를 하고 천주교 신학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목사들이 영국 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이 경고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수회가 교육계를 이렇게 장악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증언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은 역시 이 아마존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에드윈 셔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의 제목이 지옥의 공병대예요. 지옥의 공병대. 예수회를 지옥의 공병대라고 표현했어요. The Engineer Corps of Hel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공병대 아시잖아요. 가서 뭐 파고 뭐 해갖고 뭐 말 그대로 무언가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군대 이거 하는 대로 우리가 공병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공병대 역할을 한 이러한 단체 조직이 있다. 예, 거기 가서 보면은 예수의 선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선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면 예수의 선서를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회원들은 새롭고 교묘한 책략을 동원했지만 전향하지 않는 이단들을 핍박할 때, 전향하지 않는 이단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바이블 빌리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내려온 옛 방법,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거스틴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들을 전향을 시켜야 된다. 이 방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입할 때 맹세하는 무서운 서약의 뒷부분에는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는 일에 자기의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서약을 하기 위한 서약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끈질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이단들,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을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좌익 교황의 좌익. 예, 이 자유를, 여러분, 천주교는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에요.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이거를 타파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 여기에서 지난주에 고성구 박사님이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자유, 예, 사유 재산권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가톨릭교의 전체주의 독재에서 반항해서 나온 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대항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지구상의 그들을 제거하고 몰살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일 수 없게 되면 독이 든 컵을 은밀히 사용하겠습니다. 교황의 어떤 대리자나 예수의 수장에게 지시받은 대로 나는 목을 매는 끈, 쇠로 된 비수 혹은 총알로 언제라도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자가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피를 두고 한 선서가 이제 끝나면은 예수의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땅을 교황 이름으로 소유해라. 교황 성화를 예수님의 대리자 및 섭정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저주받고 진멸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의 수장, 블랙 폽이라고 하는 검은 교황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회가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유럽을 장악하게 됐어요. 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킹잼 성경에 나오던 1611년 그 이후로 한 4, 50년 동안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은 국가교회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거. 온 모든 나라가 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천주교회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국가교회를 했어요. 자, 이러다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생겨났는데 루터교도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나서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을 하고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수장령을 발표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위는 스코틀랜드고 밑에는 잉글랜드인데 이 잉글랜드에서는 오직 뭐만 믿어야 되냐,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데 국가교회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536년에서부터 1554년까지 약 18년에 걸쳐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듭니다. 개혁교회. 이것도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역시 국가교회. 제네바에서는 오직 칼빈의 이 개혁교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칼빈주의 교육을 받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장로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요. 이것도 국가교회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찌됐든 천주교의 일변도에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의 프로테스탄트 국가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도 역시 천주교 국가인데 그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위그노 이렇게 이제 불러요. 프랑스 말로. 그래서 이 위그노들을 예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두면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될까 봐 다른 나라들처럼 1572년에 예수회는 프랑스의 통치자 영어로는 헨리고 프랑스 말로는 앙리, 앙리 3세의 도움으로 성 바돌로메 날에 프로테스탄트 대학살을 이제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1572년 8월 15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교도인 마가렛 공주와 그 다음에 위그노 신자인 헨리사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위그노 지도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학살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거죠. 이 살인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선동을 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수천 명, 그런데 수만 명, 수만 명의 개신교도 위그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그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디지털 사진기나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위그노들이 학살되는 그런 일들을. 그 뒤로 1598년에 앙리 4세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갖고 그래서 이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낭트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프랑스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그냥 뭐 누구나 난 뭐 불교를 믿고 싶다 가서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고 싶다 교회 가면 되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 위그너 같은 이와 같은 그 개신교도들 수십만 명이 살해당하고 이거 이후에 루이 14세가 아마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뭘 또 없애요? 낭트 칙령을 또 없애요.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한 낭트 칙령을 또 없애고 이렇게 돼서 카톨릭 일변도로 만드는데 그때 이 루이 14세의 이 고해성사 신부가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들어가면 자유 빼앗기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천주교 일변도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음모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예수의 사제들의 그림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유럽에서는 예수회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이런 음모 뒤에 숨어 힘을 행사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주위에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 겉으로는 결백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예수의 회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안 된다. 이것만 들어오면 국가가 전복이 되든지 요인 암살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단체가 완전히 와해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중세시대 예수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단체였다. 이에 대해서 노블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이 어찌나 흉악했던지 그들은 7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0년, 150년 지나가면서 온 유럽을 피로 물들여놨어요. 예수회가. 이게 급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이제 장악을 하고 개신교도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돼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예수의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이렇게 해서 70개 이상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이게 예수의 역사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키백과에 가서 예수의 한국말로 쳐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추방을 당했다. 어느 정도로 악행을 행했는지 7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그런데 이 70개 이상의 나라가 추방을 했는데 이 70개 이상의 나라의 80%가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에서도 여러분 천주교회 안에도 많은 파가 있어요. 도미니코 파가 있고 뭐 프란치스코 파가 있고 그렇죠. 뭐 여러 파가 있어요. 그중에 이 예수회라고 하는 데가 이 권력을 장악해갖고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이끌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천주교를 국교로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한 50개 국가가 예수회는 우리가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회 사람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교황들도 이 예수회를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교황의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11명의 교황이 예수회를 저주하는 이와 같은 일이 유럽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예수회가 교황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로 안하무인이 되니까 결국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1773년에 영구적인 법령을 내려서 예수회를 다시 억압을 했다. 해체해야 된다. 예수 없는 예수회가 돼서 심지어 교황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니까 예수회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권력 장악을 지독했는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상관하지 않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제 영국이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나라를 정복해야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예수가 생각했겠어요? 영국. 그렇죠? 영국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관점에서는 실제 개혁, 종교 개혁은 실제로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종교 개혁의 불길이 실제로 훨훨 타올라서 온 세상에 프로테스탄티즘을 가져다 날라다 준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성경 만들고 영국에서 만든 성경이 미국으로 지나가고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예수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목숨을 25번 이상이나 노려서 이 여왕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의 군대들 동원해서 영국을 이제 침략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 목적이 뭐냐? 1859년에 추기경 매닝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영국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우두머리이며 종교개혁운동의 중심적의 힘의 근거지입니다. 개신교가 영국에서 약해지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개신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개신교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영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만 끝내면 다른 곳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추기경 매닝이라는 사람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을 몰락시키는 그 일에 예수회가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수회의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로마에 가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있는 저 사람이 로욜라예요. 로욜라 밑에 한 사람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욜라도 책을 하나 들고 있고 저 밑에 깔려 있는 저 사람도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책을. 자, 로욜라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게 뭐냐? 예, 그거는 거기 가서 보면 예, 예수의 헌법, 한쪽에는 예수의 헌법이 쓰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는 이런 책을 로욜라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헌법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로욜라가 발로 지금 어떤 사람을 누르고 있는데 이 사람 머리카락이 다 이제 헝클어져 갖고 한 사람이 이제 자빠져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뱀도 자빠져 있고. 자, 이 자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 개신교. 근데 개신교에서는 지금 무슨 책을 하나 들고 있죠? 뭐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그다음에 이 성경을 자빠뜨려 갖고 발로 짓발만 눌러야 된다. 이거를 묘사하는 이와 같은 로욜라의 동상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중세를 통틀어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건 성경인데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 시스템에서는 성경이 개신교도들에게는 교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 짓밟으면 그러면 개신교도가 죽는다는 거죠. 멸절을 당한다.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와 그 다음에 성경을 짓누르기 위해서 로욜라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회가 그 이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어디로 이제 집중포화를 하냐, 영국을 집중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성경에 맞서기 위해서 개신교를 또 타파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교에서 만든 조직체다. 그 조직체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하고 악랄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짓밟은 그와 같은 그 조직체가 로마 카톨릭교회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테스탄트를 짓누르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전략을 짜고 그리고 영국의 교육계, 정치계 이런 데 이제 파고들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중세 예수에게 꾸민 가장 악랄한 음모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05년에 일어난 겁니다. 영어로는 건파우더 플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사전에 가서 건파우더라고만 치면 건파우더 플롯 하고 치면은 영안사전에도 기록이 돼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말로 된 위키백과에 건파우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화약이란 뜻이에요. 화약 음모 사건. 화약 음모 사건을 가서 봤더니 이 스크린 화면으로 다섯 페이지인가 여섯 페이지가 될 정도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엄청난 양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예수회 한번 쳐보시고 위키백과에 가서 그 다음에 화약 음모 사건 이렇게 쳐보면 아, 영국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1605년에 이런 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오레일리 박사라는 사람이 이 화약 음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약 음모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잉글랜드, 이 영국 땅에 다시 그 전에 있던 피의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그 피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런 그 가톨릭 군주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황이 영국의 가톨릭 사제임에서 예수의 회원인 가넷에게 칙서 두 개를 보냅니다. 칙서 두 개를 보내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가넷은 신실한 가톨릭 교도라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은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영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1세가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이번에는 가톨릭 교도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떡하니 누가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아마 스코틀랜드 아마 6세인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을 다 병합을 해갖고 그래서 병합이 된 전체 영국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즉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왜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장로교 교육, 청교도 교육을 받아갖고 본인이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제임스 왕을 제거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했냐?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1570에서 1606년에 이제 결국은 죽고 마는데 스페인 군인이에요. 스페인 군인. 위키백과 내용을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화약 음모 사건 여기 가서 보면 그는 화약 음모 사건을 계획한 로마 카톨릭 혁명단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은 영국 왕 제임스 1세를 국회의사당에서 폭약으로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요새 뭐 북한에서 쓰는 거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북한이 다 여기서 배워온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국회의사당에 왕이 들어올 때 그 밑에 이제 화약을 놔갖고 그냥 전체 국회의사당이 폭삭 주저앉게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화약 음모를 이제 꾸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미국 사람들 you guys, guy라고 하는 말 많이 써요. 녀석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 그 전에는 안 썼어요. Guy Fawkes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에서 그 guy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요새는 뭐 나쁜 말로 그렇게 쓰진 않아요. guy라고 하는 그런 말. 근데 그 당시에는 guy 그러면 나쁜 놈 그런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 그 가이라고 한 말이 가이 폭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교도 이 가이 폭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위키백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매해 기념을 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람이 11월 5일 날 붙잡혔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날을 포크스의 날로 정해놨어요. 나쁜 날이지만 포크스가 붙잡힌 날이다. 그래서 포크스를 닮은 이와 같은 허수아비 형상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불태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그 이유는 포크스가 제임스 1세 왕과 그의 측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국회의사당 건물 지하에 36배럴, 36배럴에 달하는 화약을 묻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영국을 다시 장악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화약을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포크스와 그 일당들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 사람들은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605년 11월 5일 이날이 포크스의 날이다 해서 지금도 지푸라기로 저는 포크스적 가면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태우는 그와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시라고 한 사람, 소시가 악의 지배자들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소시가 이 화약 음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드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이 맥베드는 화약 음모의 저지를 경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약 연극이라고 불려졌다. 화약 연극. 그래서 소시가 뭐라고 얘기했냐. 맥베스는 예수회를 사탄주의자, 살인자, 마녀로 묘사하며 맹비난한 그런 작품이다. 우린 그냥 셰익스피어의 그냥 뭐 비극 중에 하나다. 맥베드를 그렇게 읽는데 실제로 이게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여기 지금 가이 폭스의 이 화약 음모 사건. 그렇죠. 이거에 근거를 두고 셰익스피어가 이 예수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이와 같은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다. 이거를 소시라고 한 사람이 악의 지배자들이라는 그런 책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언제 생겼냐? 1604년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제임스가 왕이 된 게 1603년이에요. 1603년. 자, 예수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청교도 지도자 영국의 레이놀즈가 제임스 왕에게 전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번역할 것을 제의를 했단 말이죠. 제임스 왕이 이걸 승인해갖고 그래서 전국에서 53명의 한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번역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거를 지시한 그런 왕이 제임스잖아요. 제임스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거를 다 완전히 다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경 번역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이와 같은 음흉한 이런 계략을 꾸며서 제임스 왕을 죽이고 예, 이렇게 돼서 그러면 영국이 난리가 나죠. 그럼 뭐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제임스가 만들라고 한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발행이 되지 않죠. 왕이 죽고 했는데 어떻게 1611년에 이 성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레일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모가 성공했다면 1604년에 시작된 새로운 성경 번역 작업도 덩달아 실패로 끝나 영원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건파우더 플롯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제임스 왕도 죽고 영국 전체가 다 완전히 이제 뒤집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것이 예수회가 가지고 있던 1차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약 음모 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며 제임스 왕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유명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을 자기의 살아생전에 보게 됐다. 사실 제임스 1세는 그렇게 뭐 유명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예, 뭐 엘리자베스 1세처럼 그런 유명한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라 그럴까 가장 많이 호칭이 되는 거죠. 제임스, 킹 제임스 바이블, 제임스 바이블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어요. 뭐 성경 이야기하면 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하니 지금까지 수억 명이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하니까 제임스가 뭐 유명한 왕은 아닌데 어찌됐든 제임스 이름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영예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1540년 경에 예수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진지전을 폈다 그랬죠. 진지전. 이래서 1881년까지 무려 한 330년 동안, 330년, 1550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한 330년, 40년 동안 진지전을 핀 거예요. 그냥 계속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철학계 이런 데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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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1881년에 드디어 영국 성공에 저 웨스코트하고 호르 들어간 사람이 비평본문을 낸 거예요. 천주교 소수사본에 근거한 비평본문이 킹제임 성경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킹제임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본문보다 더 우수한 그러한 이 본문이다. 이렇게 돼갖고 말세에 천주교 배도시대가 일어나서 지금 뭐 교황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종교 통합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다 킹제임스 성경대 나머지예요. 킹제임스 성경대 나머지. 이 나머지 이건 다 천주교에서 나오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고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 루터 성경이니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니 여러 가지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들은 저변 확대가 다 안 돼갖고 그래서 지금 독일어 성경도 루터가 만든 그 독일어 성경이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다 뭘로 만들겠어요? 이쪽 계통에서 나온 이런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본문으로 지금까지 1500, 1600년대 그 다수 본문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쓰이던 그 성경 중에 유일하게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다수본문 그런 성경들이 곳곳에 다 있었는데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 원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스페인어 사용되는 그런 게 사용이 되다가 스페인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 없잖아요. 거의 다 카톨릭이고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만들었던 스페인 그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몇 명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와서 말 그대로 400년 동안 한 번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저 모든 교리를 세우고 모든 신조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모든 영어 주석들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다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는 이대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 아니어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본문 비평학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갖고 이제 이 비평 본문을 만들거든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본문 비평학을 만들고 본문 비평학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